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가 예배 자리에 나와 주님을 찾습니다. 주님의 옷자락을 만지며 저희의 잔을 높이 듭니다. 하나님, 각 사람 마음 가운데 필요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저희가 하나님 없이 사라진다는 오해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없어도 괜찮은 사람처럼 서 있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인도하심이 없으면 저희가 제 인생을 바로 걸어갈 수 없는 사람을 다시 한번 고백하며 나아가오니, 그럴 때 주님께 우리 가운데 찾아오셔서 하나님께 은혜로 저희를 채우신 걸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가 그 시작점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저희가 오늘부터 다시 은혜 받기를 소원합니다. 이번 한 주간 은혜로 살아가길 기대합니다. 저 그 마음과 진심을 가지고 주 앞에 예배하오니, 주님 각 사람의 심령과 눈길 이 시간 찾아와 주옵소서. 주님께 은혜 주시고 영광 받으신 귀한 예배 되기를 소원하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함께 하는 말씀은 계시록 2장입니다. 계시록 2장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계시록 2장 1절에서 5절 말씀. 이거 안 돼. 아. 예. 제가 1절 읽겠습니다. 에베소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 있는 일곱 뼈를 붙잡고 일곱 금초대 사이를 거니는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한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로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는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아멘. 안녕하세요. 예, 오늘은 하늘을 정리하는 네 가지 단어라는 제목 중에 후회와 보람을 가지고 이야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매년 연말이 되면 같은 설교를 나누고 있습니다. 내용과 본문은 달라지지만 주제, 제목은 같습니다. 하늘을 정리하는 네 가지 단어라는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아, 오늘이 12월 22일이라는 게 느껴지세요? 전 잘 안 느껴지더라고요. 일단 요즘에 이렇게 눈이 안 오죠? 눈이 좀 와야 좀 한 해가 가고 한 해가 오는 느낌인데 아직 제대로 된 첫눈이 안 온 거죠? 그렇죠? 이게 내가 봐야 눈이지. 이게 뭐 방송에서는 눈이 왔다고 자꾸 주장하던데. 그래서 하여튼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습니다. 농사를 지었다면 겨울이 좀 더 잘 느껴질 것 같아요. 가을에 추수를 하고 황량한 논밭을 보고 이제는 시간이 느리게 가는 시기잖아요. 그러다 보면 삶을 돌아보기도 쉽고요. 내년을 준비하기도 쉽고요. 어떤 의미에선 한 해를 돌아보고 내년을 준비하는 건 농사짓는 문화에서 좀 더 자연스러운 것 같기도 합니다. 예전에 부교육자 때는 한 해가 가고 한 해가 오는 걸 좀 더 명확하게 느꼈어요. 왜냐하면 큰 조직에 소속돼 있으면 1년 단위로 뭐가 돌아가잖아요. 여러분 회사 큰 조직에 있으시면 그런 게 있으시죠. 그래서 이제는 10월 달부터 부서 배치 발령, 누가 어디를 갈 거냐, 뭐 잘리냐, 누가 오냐, 또 새로운 사람들이 오고 새로운 사람을 만나고 1년 계획서를 내고 한 해 정산을 하고 막 이러다 보면 한 해가 가고 한 해가 오는 게 느껴지는데, 개척하고 나서는 그냥 이렇게 비슷하게 삶이 흘러가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마디가 잘 안 느껴져서 뭔가 한 해가 가고 한 해가 오는 느낌이 좀 많지 않습니다. 저 같은 분들 많이 계실 것 같아요. 그래서 비슷한 일들이 계속 비슷한 속도로, 빠른 속도로, 비슷한 일상의 빠른 속도로 계속 진행되면 사실 연말이다 연시다 이 느낌이 되게 사라져버립니다. 그래서 한 해를 돌아보고 한 해를 준비하는데 그렇게 도움되는 포인트들은 아닌 것 같습니다. 간단한 방법 하나를 쓰시면 한 해가 가는 걸 좀 느끼실 수가 있어요. 뭐 그래도 변하지 않는 거 하나가 있죠. 이건 나이를 먹습니다. 그냥 숫자를 생각하시면 한 해가 간다는 게 도움이 됩니다. 전 내년에 47이죠. 곧 이제 50이 돼요. 죽을지도 몰라요. 숫자를 생각하면 되게 도움이 많이 됩니다. 여러분 지금 숫자를 되뇌어 보세요. 여러분들에게 더해지는 단 열흘도 안 남았죠. 8일 뒤에, 9일 뒤에 여러분들에게 더해질 그 숫자를 되뇌어 보시면 한 해가 간다는 게 많이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렇죠? 억지로라도 조금 느끼라고 지난주부터 말씀드리죠. 지난주에 뭐 크리스마스 캐롤 들어봐라 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지금 제가 뭐 나이를 한번 생각해봐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게 왜냐하면 저는 한 해가 가고 한 해가 오는 게 느껴지는 것이 한 해를 돌아보는데, 내 삶을 돌아보는데, 그리고 내 삶을 다시 한번 계획하는데 분명히 도움되는 구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느껴지지 않는다면 움직여질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연말에 내 연말을 느끼는 방법들이 나름대로 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스타벅스 열심히 다니시는 분 다이어리 받으려고 열심히 노력하시는 것도 한 해가 가는 걸 느껴지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전 여러분들의 사랑에 힘입어 다이어리를 벌써 받았습니다. 이번 녹색 이쁘게 나왔더라고요. 별 필요하신 분들은 그거 스탬프 필요하신 분들은 얘기하세요. 전 좀 남거든요. 네 가지 단어로 한 해를 돌아보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후회, 보람, 슬픔, 감사입니다. 기준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뭡니까? 좋은 일, 안 좋은 일. 그래서 좋은 일은 보람과 감사, 안 좋은 일은 후회와 슬픔이라는 기준을 나누는 거고요. 또 하나의 기준으로 삼는 건 뭐예요? 나로 말미암은 일, 나로 말미암지 않은 일로 나누고 있습니다. 그렇죠? 나로 말미암지 않은 건 슬픔과 감사. 그리고 나로 말미암은, 나로 인해 생긴 것은 보람과 후회. 그래서 오늘은 보람과 후회, 나로 말미암아 생긴 좋은 일, 나쁜 일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거 자체를 생각하는 것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내 인생에 되게 많은 부분이 여전히 내 손에 달려 있다는 걸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한 해 돌아보라고 하면 사람들이 주로 감사하려고 많이 노력합니다. 내 손에 달려있지 않은 좋은 일 하나만 생각하려고 하는데 인생은 그것보다 넓습니다. 네 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내 손에 달려있지 않은 좋은 일도 있었지만 내가 잘못하지 않은 나쁜 일도 있었을 거고요. 내 손으로 했던 좋은 일과 나쁜 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내 손으로 했던 좋은 일과 나쁜 일을 생각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왜요? 그 자체가 인생이 내 손에 담겨있진 않지만 인생의 일부는 여전히 내 손에 담겨있다는 걸 기억하게 해주기 때문입니다. 다시 인생 자체가 내 손에 담겨있지 않지만 인생의 일부는 여전히 여러분들의 손에 담겨있다는 걸 기억할 수 있게 해주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내일을 바라보면 마치 인생이 내 손에 안 담긴 것처럼 느껴지죠.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는 것처럼 느껴져요. 내 선택에 영향을 주지 않는 건 느껴져요. 여러분 뒤를 돌아보세요. 뒤돌아서 이렇게 과거를 보십시오. 여러분 과거를 돌아보면 어떻죠? 과거를 돌아보면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은 후회를 합니다. 무슨 뜻이에요? 내 손에 담겨 있었다는 게 보인다는 거예요. 그렇죠? 사실 내가 그때 그렇게 하지 않았더라면 이렇게 되지 않을 수 있었다라는 것들이 보인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내 인생 여전히 내 손에 담겨 있는 분이 많다는 것을 지금으로도 생각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내 손에 담겨 있는 인생이 있습니다. 그 중에 어떤 게 있고 어떤 게 있겠어요? 내가 잘한 것이 있고 잘못한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네가 있는 것을 돌아봐라 라고 하면 자꾸 후회하는 경향이 있어요. 아니요. 근데 보람도 있고 후회도 있어야 됩니다. 왜 이 설교를 매년 하는지 아시겠죠. 이게 뭐 다 그런지 모르겠는데 다른 나라 안 가봐서 한국 사람들은 인생을 돌아보라고 하고 한 해를 돌아보러 가면요. 감사하고 후회합니다. 이게 되게 불리한 구조인 거 아시겠죠. 한 해를 돌아보라고 하면 감사하고 나쁜 일도 있었는데 좋은 일만 생각하라고 그래요. 감사하고 그런 다음에 너 자신을 돌아보라고 하면 후회를 해버려요. 그렇죠. 그러면 이게 자존감을 유축시킬 수밖에 없는 구조란 걸 아시겠어요? 좋은 일이 생겼던 건 다 남 탓이고 나쁜 일이 생겼던 건 다 내 탓으로 돌리는 거란 말이에요. 이게 이 사람 내적 건강에 도움이 되겠냐고요. 그러니까 균형을 잡으셔야 돼요. 둘 다 하셔야 돼요. 어떤 거? 보람 그리고 후회. 여러분이 했던 좋은 일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에 보람을 느끼세요. 어떤 좋은 일이 있었겠어요? 어떤 잘한 일이 있었겠어요? 특별히 잘한 일이 있을 거예요. 한 해를 생각해 보시면 야 내가 그때 어떻게 그런 생각을 했지? 너무 기특하다. 내가 그때 그 선택을 안 했으면 어쩔 뻔했나? 라는 특별히 잘한 게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루틴하게 잘하는 게 있어요. 내가 재작년에도 잘했고 작년에도 잘했는데 여전히 올해도 내가 이걸 참 잘했어. 난 참 성실한 부분이 좋은 사람인데 올해도 난 참 성실하게 살았어. 난 이런 부분에서 바르게 사는 게 좋은 사람인데 난 여전히 그걸 유지했어. 난 이게 루틴하게 내가 잘하고 있는 거. 참 올해도 참 잘했다라고 하는 루틴하게 잘하는 게 있단 말이에요. 그걸 기억하셔야 돼요. 그리고 스스로 뭘 느끼셔야 돼? 되게 자부심을 느끼셔야 돼. 참 이런 건 대단한 것 같아 진짜. 아, 정말 잘한 것 같아? 라고 자부심을 느끼셔야 돼요. 자부심과 보람을 느껴야 내가 잘했던 것이 내 안에 새겨집니다. 그래야 또 잘할 수 있어요, 여러분. 내가 잘했던 거에 대해서 내가 뭘요? 이러는 사람은요, 그 어느 순간 까먹어요. 내가 옛날에 그렇게 했던 것 같은데? 없어져요, 손에서. 왜? 귀히 여기지 않으니까. 여러분, 귀히 여기지 않는 건 다 사라집니다. 귀히 여겨야 내 손에 남아있어요. 그러니까 보람을 느끼셔야 돼요. 자부심을 느끼셔야 돼요. 올해 잘한 것들에 대해서 와 이건 내가 정말 잘한 것 같다. 난 내가 봐도 너무 기특해. 이건 하나님이 해준 게 아니야. 이건 100% 내가 한 거야. 하나님도 잘했다 창석하고 충성돼 종하라고 하실 거야. 그렇지? 하나님도 이걸 내가 했다라고 얘기를 해요.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하나님께서 오늘 보면 에베소서 보면 칭찬하시죠. 그건 네가 잘했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걸 여러분들 선명하게 기억하셔야 돼요. 그리고 새기셔야 돼요. 다음에도 또 이래야지. 그렇죠? 여러분 애들을 칭찬해줘야 된다고 하죠. 그렇죠? 애들이 잘했는데 칭찬받지 않으면 아이들이 제대로 그걸 반복하려고 하지 않죠. 95점 받아왔어요. 하나는 왜 틀렸니? 그럼 걔네들은 다음에 80점, 70점 간다고 그러죠. 그렇죠? 칭찬을 해줘야 된다고 그래요. 그래야 애가 반복하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마찬가지예요. 내가 나를 칭찬해줘야 돼요. 이건 참 잘했다라고 하셔야 돼요. 그렇죠? 그런 다음에 후회를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칭찬받지 않고 책망하는 거, 칭찬하지 않고 책망하는 건 안 하는 이만 못해요. 그렇죠? 그러니까 보람을 느끼지 않고 후회하려면 안 하는 이만 못해요. 안 하시는 게 차례다. 하늘을 후회만 하실 거라면 하지 마세요. 그냥 보람을 느끼신 다음에 후회하세요. 보람을 느껴야 내 후회를 견딜 힘이 생겨요. 보람을 느끼지 않은 상태에서 후회만 하잖아요. 그러면 다음부터 그러지 말아야지로 안 갑니다. 난 왜 이 모양이지로 가요. 그러니까 먼저 보람을 느끼셔야 돼요. 이게 순서예요. 그 다음에 뭐 하셔야 돼요? 후회하셔야 돼요. 뭘 후회하셔야 됩니까? 여러분들이 올해 특별히 잘못한 게 있어요. 찾아보세요. 올 한 해 동안 아 내가 왜 그랬을까? 내가 그때 내가 제정신이 아니었던 것 같아. 아 내가 왜 그때 그런 선택을 했지? 내가 왜 잘해오다가 그걸 왜 거기서 멈춘 거야 도대체? 내가 왜 거기서 그런 말을 한 거야? 내가 왜 거기서 그런 행동을 한 거야? 내가 그때 그러지만 않았어도 일이 이렇게는 안 됐잖아. 아 왜 그런 거야 도대체? 라는 특별히 잘못한 게 있어요. 두 번째, 항상 잘못하는 게 있어요. 10년째. 예전에 그런 설교 한 적이 있어요. 사람 모든 사람은 자기를 망치는 습관이 있다고. 루틴하게 잘못하는 거. 내가 2년 전에도 그 짓을 했는데, 3년 전에도 그 짓을 했는데, 1년 전에도 그 짓을 했는데, 내가 돌아보니까 올해도 이랬네 내가. 내가 이 말습관 때문에 내가 올해도 관계에 문제를 생겼네. 등장인물만 달라졌지 또 다른 사람이랑 같은 문제를 일으켰구만. 아 내가 이 일습관 때문에 올해도 이 문제를 일으켰네. 내가 이 일습관 때문에 내가 저번에도 내가 문제가 생겼는데 또 이런 문제가 생겼네. 나 도대체 왜 이러는 거야 이거. 내가 이 문제가 있다는 거 아는데 이게 반복적으로 내 인생에 같은 문제를 등장인물이나 배경만 바뀌어서 똑같은 스토리가 내 인생에 반복됐다는 거 내가 아는데 나 도대체 왜 이러는 거야 라는 루틴한 후회. 이 두 가지를 후회하셔야 돼요. 여러분 외면하거나 합리화하지 마세요. 아 걔가 사실 그래서 아, 무슨 소리야. 지금 등장인물만 바뀌었지 계속 반복이잖아. 누구 탓을 해. 그때는 이게 어쩔 수 없어서 어쩔 수 없기는 다른 선택을 할 수도 있었잖아. 네가 그 선택을 한 거지. 여러분 다른 사람의 그거 말고 내 자신이 내가 나를 칭찬한 다음에 내 후회에 엄격하셔야 돼요. 쉽게 외면하거나 쉽게 합리화하지 마세요. 그럼 같은 문제가 반복됩니다. 여러분 불면의 밤을 보내셔야 돼요. 이불킥을 하셔야 돼요. 자다가 이렇게 벌떡 일어나야 돼요. 쪽팔려서. 내가 생각해도 내가 쪽팔려서. 아 미쳐버리겠다 진짜. 여러분 저는 가끔 주일에 설교 망치면 집에서 잘 못 자요. 누워있다가 아, 그 말을 왜 한 거야? 이러고 일어나요. 그럼 그 짓을 한 20번 하잖아요? 그럼 좀 나아져요. 그쵸? 그 짓을 20번 해야 좀 나아지는 거예요. 제가 신방하고 돌아와서 이렇게 벌떡 일어날 때도 있어요. 아, 그 말을 왜 한 거야 도대체? 내가 헤어지고 차 타고 운전하고 돌아가는 길에 아... 병신 이러고 갈 때가 있어요. 하, 신나서 그냥 막 아무 말이나 했어 진짜. 무한 짓이야. 이럴 때가 있어요. 그래야 좀 나아져요. 저 많이 나아졌는데 여러분 잘 못 느끼시죠? 오래 하신 분들은 느껴요. 하나야 넌 알지? 응? 아유 진짜 뭐 한 10년 15년 되신 분들은 10년 15년 전한테 저한테 신방 받아보시는 분들은 알아요. 그냥 밥 먹으러 이렇게 목사님하고 왔다 너 안 잡아 해서 욕만 깊다 쳐먹고 가고 막 그래서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나 싶게 돌아가고 막 불면의 마음이 있어야 돼요. 후회하셔야 돼요. 대신 후회만 하면 어떻게 된다? 죽는다. 보람 느끼고 그 다음에 그냥 후회만 하면 안 돼. 이건 오남용. 잘못 먹으면 큰일 나. 후회를 잘못 먹으면 탈나요. 부작용이 있어요. 그러니까 항상 뭐랑 같이 복용하셔야 돼요? 보람이랑 같이. 그럼 내가 이런 걸 잘해나가는 사람이라는 자신감이 있는 상태에서 이건 잘못했다는 생각이 들어야 그 다음에 이 생각이 어디로 흘러요? 아 다음부터 그러지 말자로 흘러요. 그렇죠? 그럼 이제 개선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연말마다 뭐 하셔야 돼요? 후회와 보람을 느끼셔야 합니다. 그렇죠? 여러분 충분히 후회를 느끼시고 충분히 보람을 느끼십시오. 그래서 두고 가야 될 걸 2019년에 두고 가세요. 갖고 가지 마시고. 갖고 가지 마세요. 어깨 캐롤 들어라, 나이 생각해라, 연말을 좀 느끼자라고 하는 건 이 기회에 놓고 가자는 거예요. 이 기회에 놓고 가셔야 돼요. 그렇죠? 우리 다음 나이로 가져가지 맙시다. 나중에 내 인생을 기록할 때 내가 46살까지는 그랬는데 7살부터는 안 그랬어라고 얘기할 수 있도록, 내가 36살까지는 그랬는데 37살부터는 안 그랬어라고 얘기할 수 있도록 놓고 갑시다. 난 원래 그런 사람이에요 라고 내단점 꾸준히 갖고 가지 마시고 놓고 가려고 하셔야 돼요. 그리고 또 갖고 가려고 하셔야 돼요. 아, 내가 보니까 나 20대 때 참 괜찮은 사람인데 30대 때 안 그랬던 것 같아. 내가 35까지는 참 괜찮은 사람이었는데 36부터는 내가 좀 그 마음을 다 내려놨어, 없어졌어. 그렇게 되지 않도록. 여러분 그런 거 있죠? 좋았던 거 어디다 놓고 오셨죠? 그거 다시 가져갈 수 있도록 우리가 후회와 보람을 느끼는 습관을 가져야 합니다. 연말에 더욱 그러합니다. 오늘은 에베소서입니다. 에베소서에 대해서 칭찬과 책망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일곱 교회 전체가 그렇죠. 너희가 이건 너무 잘하고 있다. 근데 이건 좀 잘못하고 있는 것 같다. 이건 좀 잘못하고 있다. 이건 너무 잘하고 있다. 일곱 교회에 대해서 책망, 그 칭찬과 책망을 하시는 부분들이 쭉 일곱 번 나열되어 있습니다. 이것 자체가 우리 가운데 무엇을 얘기해 줍니까? 인생의 상당 부분은 누구에게 달려있다? 우리에게 달려있다라고 얘기해 주는 거예요. 구조적으로. 여러분 이 일곱 교회에 대한 칭찬과 책망의 첫 메시지는 그겁니다. 하나님이 다 해주시는 거라면 칭찬할 것도 없고 책망할 것도 없습니다. 그렇죠? 얘 잘못이 아니잖아요. 얘는 주어진 삶을 견디기만 하는 것이라면, 주어진 삶에 그냥 던져지기만 한 것이라면 얘한테 칭찬할 것도 없고 얘한테 책망할 것도 없어요. 그냥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는 거예요. 그냥 따라오기만 하면 되는 거고, 그것도 뭐 그냥 그런 거죠. 따라온다는 게 아니라 끌려오는 거죠. 그렇죠? 우린 그렇게 운명론적인 삶에 던져진 게 아니라는 거예요. 칭찬과 책망이 있다는 것 자체가 뭐예요? 지금 에베소에서 칭찬과 책망이 있다는 것 자체가 에베소 교회의 손에 달려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이 지금 에베소 교회의 손에 달려있다고 얘기해. 네가 이걸 고치면 너희는 이렇게 될 거야. 근데 너희가 이걸 안 고치면 촛대가 지금 옮겨질 수도 있다. 지금 니네 지금 정신을 똑바로 차려야 돼. 지금 네 손에 달려있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칭찬과 책망이 있다는 것 자체에 집중하셔야 돼요. 내 인생의 상당분 여전히 내 손에 달려있고 내가 이 칭찬과 책망을 어떻게 소화해내는가에 따라서 내 안에 있는 기회를 향해서 나아갈 수가 있고 이제까지 잘 왔던 걸음을 꺾고 엉뚱한 곳으로 추락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어떤 선택권 속에 있는가를 얘기해 주는 것 자체, 이 칭찬과 책망을 하는 것 자체가 이 교회의 주도권이 하나님께도 계시지만 분명히 하나님께 계시지만 분명히 이들 스스로에게 있다라는 걸 우리가 한데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럼 에베소 교회가 잘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본문을 다시 보시면 칭찬받는 부분 먼저 얘기해 보죠. 뭘 잘하고 있죠?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한 약한 자를 용납하지 않은 것과 자칭 사도라도 아닌 자를 시험하여 그 거짓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이게 얼마나 대단한 칭찬인지 아시겠어요? 느껴지시죠? 그렇죠? 우리가 제일 못하는 거기도 하잖아. 에베소 얘기해봤던 첫 번째 칭찬은 뭐예요? 내 이름을 위하여. 그렇죠? 에베소 교회가 받았던 첫 번째 칭찬은 방향성을 제대로 잡은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딱 이 방향이 딱 잡혀 있어요. 너 뭘 위해 사니? 아, 저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 살죠. 저 주님을 위해 살죠. 아, 저 성공하려고 사는 거 아니고요. 저 행복하려고 사는 거 아니고요. 저 잘 먹고 잘 살려고 사는 거 아니고요. 뭐 제가 그걸로 사는 게 아닌데요. 저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다른 표현으로는 바르게 제대로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 삶을, 내게 주신 소명을 하나님 앞에서, 이게 기준점이라는 거예요. 이 사람들한테 엄청난 교회라고 사실. 하나님이 딱 말씀하시는데 넌 인생의 방향이 나구나. 여러분 이런 칭찬 받을 자신 있어요? 여러분 인생의 방향이 뭐예요? 뭐 뭘 위해 사십니까? 여러분 지금 뭘 위하세요? 지금 뭘 위하십니까? 이게 이렇게 대단한 칭찬을 받은 거라고. 게다가 방향만 좋아요? 여러분 우리가 많이 하는 실수 중에 하나가 여러분들의 진심을 들여다보면 하나님 그래도 전 주를 위해 살아요 까지는 있는데 뭐가 잘 안 돼? 액팅이 잘 안 될 때가 많죠. 하나님 내가 주를 위한 진심은 있는데 제가 자꾸 이렇게 실망해서 제가 자꾸 한눈 팔고 제가 게을러서 이럴 때 많죠. 근데 이 교회가 어떤 교회라는 거예요?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않고 참고 인내하고 수고하고 행위를 내가 안 오니. 여러분 같은 단어가 얼마나 반복되는지 아시겠죠? 난 니네 행동을 내가 알아. 니네 행동이 어떤 줄 알아? 나를 위해서 어떻게 수고하고 인내해 그리고 참고 견디고 게으르지 않아. 난 이 칭찬 못 받고 죽을 것 같아. 그렇지 않아요? 와, 나는 하나님 그래도 내가 가끔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 그래도 제가 하나님에 대한 진심 있는 건 아시죠? 제가 하나님 정말 하나님에 대한 진심이 제가 있습니다. 저 하나님을 위한 게 제 진심입니다. 저 다른 거 위하지 않아요, 진짜. 그게 제 진심이야라고 기도해야 하는 건 있어요. 하나님 제 행동을 아시죠? 이런 기도 해본 적 있는 사람. 좀 하나님 제 행동을 아시죠? 제가 얼마 참고 견디고 게으르지 않고 하나님의 이름 위해서 수고하고 인내하는지 아시죠? 아, 하나님이 제 수고와 인내를 아셔야 되는데요. 하나님 제가 다른 건 몰라도 제가 하나님 앞에 정말 수고하고 정말 인내하고 정말 참고 정말 견디고 정말 게으르지 않고 하나님께서 그건 알아주셔야 되는데. 에베소 교회 보면 약간 위축감이 들어. 난 약간 대단하다. 여러분 견딘단 말 알아요? 견딘단 말? 견딘단 말 알아요? 몸으로 알아요? 견디는 건 뭐예요? 사우나에서 그만 나가고 싶은데 계속 앉아있는 게 견디는 거예요. 그렇죠? 이게 견디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자주 어때요? 인생에 사우나가 찾아오면 문 찾죠? 뭘 견뎌? 어 뜨거워! 하고 나가죠. 문이 안 보이면 두드리죠. 살려주세요. 저 좀 내보내주세요. 난 여기 못 있어. 이 사람은 어때요? 위하여 견디죠. 그걸 위하는 거면 견뎌요. 대단한 사람들이라고. 칭찬받았어요. 하나님한테. 너희는 나를 위하는구나. 방향이 나구나. 와, 너무 고맙다. 그리고 견디는구나. 그리고 또 칭찬받은 게 뭐예요?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다로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이거 되게 대단한 거 아시죠? 여러분 우리가 왜 선한 방향에서 흔들립니까? 왜 우리의 방향성이 흔들리고 왜 우리가 그 하나님을 위하는 방향성이 흔들리고 왜 우리가 견디지 못해요? 뭐가 찾아와요? 악한 것을 우리가 용납하죠. 우리 가운데 악한 것을 용납하는 습관이 있잖아요. 이게 아닌 건 알아. 근데 좋아.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요? 용납하죠. 그냥 그걸 그냥 받아들여버린다고. 여러분 진리가 언제 잊혀지는지 아십니까? 악이 수용될 때 잊혀집니다. 그렇죠? 내가 이 방향을 보고 가고 있다가 아 근데 이게 진리는 아니야. 이렇게 하는 게 안 좋은 거야. 내가 알아 이걸. 모르지 않아. 모르지 않는데 내가 패스 용납을 해줘. 그럼 그게 내 안으로 들어와. 내 안에 가라지가 자라. 그럼 알곡들을 덮어버리지. 그렇죠? 근데 이 사람들은 뭘 잘했다는 거예요? 어떤 마음이 떠올라도 어떤 잘못된 생각들이 떠올라도 어떤 잘못된 게 내 안에 들어와도 이건 잘못된 거잖아 하면 용납을 안 해요. 용납을 안 해요. 대단한 거지 사실. 우리 공동체가 전 약한 게 이거라고 생각해요. 우리는 용납하는 공동체라. 사람은 용납하지 않지만 죄는 용납하는 공동체잖아 우리가. 뭔가 이렇게 그럴 수도 있지의 모토가 있어요 우리한테. 이렇게 내 칼라기도 한데 여러분 제 칼라는요 어떤 죄든 맥락을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맥락 없는 죄라는 건 없어요. 수준과 맥락 없이 무슨 도덕 법률을 지정하는 것처럼 그냥 잘못했으면 잘못 이런 건 없어요 기독교에. 그냥 무슨 법령처럼 잘못했으면 잘못했어요는 없어요. 기독교의 죄는요 항상 왜 어떻게 누가 뭐 어떤 수준과 상태이길래라는 맥락을 봐야 된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 저는 맥락을 보자고 얘기하는 거지 수준을 보자고 얘기하는 거지 좋은 게 좋은 거라고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그렇죠? 여러분 좋은데 악한 게 얼마나 많은데요. 좋은데 악한 것들이 여러분들의 영적 방향을 망치잖아요. 그렇죠? 그걸 용납하니까. 근데 이 사람들은 안 그랬다고. 게다가 한 걸음 더 나가죠. 자칭 사다로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 거짓을 내가 드러낸 것과. 이것도 대단한 거라. 자칭 사다로 하되는 뭐예요? 딱 봤을 때는 악이 아닌 것 같아. 딱 봤을 때는 너무 선해 보여 모양이. 그렇죠? 여러분 좋은 의도 신앙적으로도 괜찮다고 생각하고 이게 나쁘지 않다고 생각해서 시작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그게 여러분들의 신앙을 망치는 것들 있죠. 그런 경험 있으시죠? 너무 선해 보이는 거였어요? 옳아 보이는 거였어요? 자칭 사도라예요? 하나님 뜻에서 틀리지 않은 것 같아요. 이게 의로워 보여요. 공의로워 보여요. 맞는 말 같아요. 그래서 했어요. 봤더니 그 이후로 내 신앙이 서걱거리기 시작해. 그 이후로 내가 좀 변질되기 시작해. 여러분 초대교회 중에 많은 교회들이 자칭 사도라하되 사도가 아닌 자들에서 멸망한 거 아십니까? 여러분 이 시대에 자칭 사도라하되 사도가 아닌 자들이 있어요. 여러분 그걸 꼭 구별하셔야 돼요. 여러분 초대교회 사람들한테는요.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게 너무 이게 어렵게 느껴졌어요. 너무 복잡하게 느껴졌어요. 너무 비논리적으로 느껴졌어요. 그래서 어떤 얘기에 귀가 솔깃했냐면 도덕주의에 귀가 솔깃했어요. 왜? 그 당시에 유대적 배경에선 도덕주의가 훨씬 더 익숙한 의로움의 문화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포장해요? 아 기독교가 그렇게 막 예수 믿고 막 그렇게 복잡하게 생각하지 말고 그냥 이 율법을 잘 지키면 되는 거야. 교회 문법으로 그걸 만들어줬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걸 잘 지키는 거야. 이 사람들이 자칭 사도였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 말이 훨씬 더 받아들이기가 쉽거든. 왜? 자기한테 익숙한 의의 문법이니까. 그래서 받아들이기가 쉬워서 그걸 받아들인 거예요. 그래서 다 변질됐죠. 성령으로 시작했다 율법으로 마치겠느냐. 그 사람들이 나쁜 짓 했어요? 돈 쫓아갔어요? 성공 쫓아갔어요? 아니에요. 그 사람들 따낸 신앙생활 계속 열심히 한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아니죠. 여러분 이 시대에 거짓 사도가 율법주의겠어요? 도덕주의겠어요? 여러분 도덕주의는 21세기에 폐기됐어요. 도덕주의는 웃음거리라고. 이 시대의 거짓 사도는 뭐예요? 여러분 고민하세요. 기독교가 아닌데 기독교랑 상관이 없는데 이 시대에 유행하는 의로움의 문법을 기독교 용어만 딱 포장해서 들어오는 것들. 얘기하는 내용인 즉슨 이 시대가 말하는 선함이랑 딱 똑같아. 근데 포장지만 기독교로 이렇게 딱 스탬프 찍어줬어. 그러니까 내가 받아들이기가 편해. 그게 진보적인 정치관이건 그게 오늘을 즐겁게 살자는 과학주의적인 개념이건 아니 인생의 환경이 가장 중요하던 그냥 세속주의적인 개념이건 이 시대에서 의롭다거는 문법에 그냥 기독교 스탬프만 딱 찍어서 들어오는 것들. 여러분들이 그걸 따라가도 기독교를 배신하지 않는 것처럼 느껴지는 것들. 그거 구별하기 진짜 어려워요. 구별하기 진짜 어려워요. 그쵸? 그 정도 해도 괜찮은 것 같죠? 결과를 보세요. 그렇게 여러분들이 대충 섞기 시작해서 6개월 뒤에 여러분 신앙이 어떻게 됐나? 1년 뒤에 여러분 신앙이 어떻게 됐나? 1년 전이랑 지금이랑 여러분들이 하늘을 향한 고백이 어떤가? 그걸 보면 되잖아. 뭘 복잡하게 생각해. 내가 보기엔 고백이 달라졌는데 뭐. 태도도 달라졌고 하나님 앞에서 되게 거만해졌고 하나님 향한 진심도 되게 줄어들었고. 여러분 이걸 잘했어요. 이걸 잘했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에베소 교회가 잘하고 있었던 걸 여러분들이 잘못했다고 생각하면 한번 여러분들의 그걸 여러분들의 단점으로 돌아보시면 돼요. 후회로 하셔야 돼요. 근데 에베소 교회는 이걸 진짜 잘했어요.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견디고 악한 것을 용납하지 않고 선해 보이는 악을 분별해서 쳐내고 이건 진짜 지혜로워야 할 수 있는 거거든. 진짜 잘했어요. 이 정도면 탑이죠. 칭찬받았어요. 책망은. 그러나 내가 너를 책망할 것이 있으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노라. 이게 무슨 소리야. 길게도 얘기 안 해. 여기서 끝나버려. 너는 처음 사랑을 버렸어. 그래서 어디서 떨어뜨렸는지 찾아와.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너 이거 못 고치면 너 교회 아니야. 촛대가 옮겨질 거야 라고 얘기해. 엄청 뭐라고 하세요? 처음 사랑을 버렸어. 마음이 달라졌어. 여러분 에베소 교회는 누구보다 교회 교회됨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했습니다. 근데 그러다 보니까 바른 세계관과 헌신적 실천은 남아있는데 살아있는 하나님을 향한 진심이 좀 사라졌어요. 이걸 기억하세요. 바른 세계관과 헌신적인 실천이 남아 있는데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는 진심은 좀 사라졌어요. 일곱 교회 중에 에베소 교회를 고른 이유는요. 에베소 교회가 어떤 면에서는 전 저희 교회의 장단점과 반대 교회라고 생각해서 그랬던 거예요. 에베소 교회의 장점이 사실 저희 교회의 단점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뭐 이건 나름 장점일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어느 정도 진심은 있으시죠. 근데 이게 묘한 역학이 있어요. 그렇죠? 내가 뭔가 너무 그것을 위해서 무엇인가 열심히 하다 보면 뭔가 내 진심을 잃어버릴 때가 있는 거 알아요? 근데 무엇인가 열심히 한 헌신도를 줄이고 마음에만 집중하다 보면 마음은 살릴 수 있는데 내가 방향성과 삶에서 문제가 생기는 부분들도 있어요. 이게 약간 연애랑 결혼 같은 건데 여러분 연애할 때 마음 지키기가 쉽죠? 왜? 연애할 때 마음 지키기 쉬운 가장 좋은 이유가 뭐예요? 가장 큰 이유가? 알죠? 집에 돌아갈 수 있잖아 내가. 연애할 때 마음을 지킬 수 있는 가장 쉬운 이유가 뭐예요? 얘랑 떨어져서 각자 집에 갈 수 있다는 거예요. 마음을 지키기 어려운 이유는 결혼한 다음에 계속 붙어 있잖아. 결혼한 이후에 마음을 지키기 가장 어려운 이유가 뭐예요? 둘이 함께 해결해야 되는 과업이 많죠. 과업. 같이 붙어 있다는 건 뭐예요? 업무가 겹친다는 뜻이에요. 집을 어떻게 장만할지, 이번 달 생활비를 어떻게 내야 될지, 음식물 쓰레기는 누가 버릴지, 이번 밥은 누가 할지, 방 청소는 누가 할지, 양말을 벗었으면 제자리에 둬야 한다는 것에 대한 논쟁에 대해서 할 얘기가 많아진단 말이야. 그치? 그건 재밌는 거 알아요? 여러분 에베소 교회가 독특한 것 같으세요? 되게 많은 부부들이 사랑해서 결혼했는데 그 다음에 열심히 가정을 지키는데 내가 이걸 왜 이렇게까지 지키고 있는지 몰라. 왜? 가정을 지키는데 정신이 없다가 이걸 왜 시작했는지를 잊어버린 거야. 둘이 만나면 계속 무슨 얘기해. 그럼 이걸 어떻게 할 것인가 내서 얘기하지. 여러분 그런 거 알아요? 내가 이 가족을 지키기 위해서 내가 원하지도 않고 돈 많이 주는 직장에서 투신하고 열심히 일하던 아버지가 어느 날 내가 이걸 왜 하고 있는지도 모르고 그냥 가족에 대한 마음을 잃어버려요. 왜? 이거 열심히 하느라 얘들이랑 얼굴 본 적이 별로 없어서. 그렇지 않아요? 잘 먹고 잘 살고 싶어서 좋은 직장에 들어간 애가 자기 몸이 망가지게 일을 해요. 이게 무슨 짓이야? 아니 잘 먹고 잘 살고 싶어서 좋은 직장에 들어간 거잖아. 근데 그 직장 다니느라 몸이 남한 거죠. 멘탈 붕괴오고. 이게 무슨 짓이야 이게? 그럼 사람들이 이럴 때가 되게 많다는 거예요. 어떤 때? 내가 원래 시작했던 마음을 잃어버린 상태에서 뭐만 남아? 방향과 헌신만 남는 거. 이게 단점일 때가 있어요. 에베소 교회는 이게 단점이었어요. 그래서 넌 왜 그걸 하는데? 왜 기독교인이십니까? 왜 교회 다니십니까? 왜 그 방향에 맞다고 고백하십니까? 왜 거기 헌신하고 계십니까?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내가 그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죠? 내가 그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내가 그 사랑하는 마음으로 옆 사람을 사랑하고 그도 나를 사랑하고 내가 그래서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마음으로 내가 나를 사랑하고 나도 나를 사랑하고. 에베소 교회는 이걸 잃어버린 것이 단점이었어요. 오늘은 에베소 교회 자체에 대한 얘기를 하려는 것은 아닙니다. 이 패턴, 이 구조 그리고 이 에베소 교회를 예화로 여러분들의 장단점을 돌아보라라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적용하고 마무리합시다. 첫 번째, 제일 중요한 거. 여러분 인생을 돌아보세요. 연말에 인생을 돌아보는 게 좋습니다. 네 가지 단어로 돌아보세요. 오늘은 두 가지 단어입니다. 여러분 보람을 느끼시고 후회를 하십시오. 보람을 느끼고 후회를 하면 이건 잘했다, 이걸 잘못했다, 뭘 해야 돼요? 판단을 해야 되죠. 판단하려면 뭐가 필요해요? 기준이 필요하죠. 기준은 뭐여야 돼요? 하나님이셔야 돼요. 그래서 계시록 이 일곱 교회 얘기가 중요한 거예요. 에베소서 교회가 자기가 지금 잘못하고 있다고 생각이나 할 것 같아요? 안 하죠. 왜? 자기가 기준이면 그렇게 생각을 할 수가 없어요. 왜? 너무 잘하고 있잖아요. 자기가 생각하기에. 그렇죠? 스스로를 바라보면요. 그 판단이 잘못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한 해를 돌아보신다고 딱 생각하시고 좀 돌아보셔 보셨습니까? 제가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는데 한 해를 돌아보면 여러분들이 한 해를 돌아보는 기준이 뭡니까? 기준이 뭡니까? 많은 사람들이 자기 자신이 한 해를 돌아보라고 할 때 기준이 두 가지예요. 내 사회적 위치.
내가 다른 사람 보기에, 이 사회 보기에 어느 정도인가? 두 번째, 이게 훨씬 더 많은 것 같은데, 내 욕심. 되게 많은 사람들이 자기 인생을 돌아보라고 하면 기준을 뭐로 세우냐면요, 자기 욕심으로 세워요. 내 욕심에 비해서 내가 얼마만큼 왔는가? 나는 이 정도 욕심 났는데 나 지금 얼마만큼이지? 아, 나 욕심 났던 거 생각해 보니까 많이 채웠네. 나 집 욕심이 났었는데 집도 생겼네. 나 직장 욕심 났었는데 직장도 생겼네. 나 좀 이렇게 사는 게 욕심 났었는데 내가 그 욕심을 많이 채웠네. 혹은 아, 난 이만큼 욕심 났는데 아, 나 그거 못했네. 그래서 남들이 왜 너 잘 살아왔잖아. 아니야. 아니야. 아니에요, 목사님. 아, 저 잘 살아오지 못했어요. 아니, 너처럼 잘 살아온, 너 아니면 누가 잘 살아왔다는 거야. 아니에요. 아니에요. 겸손? 아니, 욕심. 겸손은 무슨? 지 욕심에 비해선 자기 인생이 초라하니까 계속 겸손하게 얘기하는 거야. 아, 목사님 아니에요. 전 이 정도 살고 싶었던 게 아니란 말이에요. 저는 훨씬 더 잘 살고 싶었어요, 목사님. 그래서 저는 온 한 해가 너무 부끄러워요. 겸손하게. 왜요? 저 훨씬 더 잘 살고 싶었거든요. 올해 이것도 되고 이것도 되고 이것도 돼서 난 이만큼 살고 싶었거든요. 근데 그게 안 됐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잘못 산 거죠. 그래서 목사님 설교를 듣고 감동받아서 도대체 왜 그게 안 됐는지 복기해 보려고요. 후회해 보려고요. 그래서 내년부터는 열심히 해서 제가 이 욕심을 이루어 보려고요. 그냥 하지 마세요. 그 얘기가 아니에요. 내가 연말에 한 해를 돌아보자고 하는 건 연중에는 내가 좀 정신없이 살아가고 다른 거에 비추어서 날 보게 될 수 있지만 여러분 연말에는 좀 멈춰 쓰셔서 뭐 하자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나를 비춰보자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내 욕심 앞에 나를 비춰보고 보람과 후회를 느끼라는 얘기가 아니라 그럼 욕심이 여러분들 하나님인 거고 여러분 솔직히 여러분들 욕심이 여러분들 하나님이잖아요 요즘에 많이. 욕심 앞에 여러분들 자꾸 이렇게 비춰보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 한번 비춰보시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지금 뭐라고 하실지 나에게. 여러분 에베소 교회는 이런 얘기를 들었을지 생각이 나셨을까요? 저는 에베소 교회는요 우리가 더 열심히 해야 돼 막 이러고 있을 거라고 같아요. 제 상상력에선. 왜? 원래 그 탄력에 있는 사람들은 그것만 보고 있기 때문에 거기다 집중돼서 거기 항상 모자라다고 얘기하거든요. 그리고 딴 데는 신경을 안 써요. 근데 하나님 보시면 어떻게 해요? 여러분 그 당시에 많은 교회가 이 거짓 사도에 의해서 변질되고 타락했다고 말씀드렸죠. 근데 에베소 교회는 그걸 돌파했어. 그러니까 얼마나 그 자부심이 있었겠어. 하나님 뭐라고 그러세요? 너 이 마음 못 지켰어? 너 마음 못 지켰어? 라고 얘기하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인생에 대해서도 여러분들 생각하는 것과 여러분들의 욕심으로 여러분들을 바라보면서 했던 그 보람과 후회와는 다른 얘기를 하실 거예요. 다른 얘기를 하신다. 다른 교회는 어떤 칭찬을 받아요? 어떤 정죄를 받습니까? 잘하도 착하고 충성되종아. 네가 작은 것을 가지고도 믿음을 지켰다. 그게 일곱 교회 중에 제일 큰 칭찬이에요. 결과가 좋아요? 아니요. 뭐 대단하게 잘했어요? 아니요. 근데 하나님이 너무 좋아해. 얘가 제일 좋아. 왜? 얘가 정말 역량도 없고 작은데 마음을 너무 잘 지켰어.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 상황에서 그 마음을 지키는 게 쉬운 게 아닌데 얘가 그 마음을 지켜냈네? 라고 하니까 야, 너 진짜 대단하다. 네가 최고야. 라고 그래요. 하나님 기준이 이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시선에서 여러분들을 바라보세요. 무엇을 책망하시고 무엇을 칭찬하실지.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시선으로 나를 바라보라고 하면요. 그걸 자체를 싫어해요. 압도적인 선함에 나를 바라봐서 항상 뭔가 나를 죄인처럼 드러나게 하는. 여러분 그걸 하자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순백의 흰색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아버지를 얘기한 거예요. 아버지. 아버지가 애를 볼 때 중학교에 고등학교에 혹은 초등학교 애를 볼 때 너 왜 이거 못하냐 너 왜 돈 못 벌어오냐 뭐 이렇게 얘기해요. 이제 내가 신앙 하나님 앞에서 꾸려가고 있는데 너 그리스도의 사도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고 변화시켜야지 너 왜 그러고 앉아있냐 학교 다니는 애한테 그러겠어요. 여러분 학교 다니는 애한테 돈 못 벌어온다고 뭐라고 하는 부모가 어디 있어요. 이제 신앙 내 신앙 추스려 가고 있는 애한테 왜 그리스도 하나님을 헌신하고 선교하지 않냐고 하는 말하는 하나님이 어디 계십니까.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투데이 기준으로는 기대가 그렇게 크지 않으세요. 걱정하지 마세요. 10년 20년 30년을 바라면서 여러분들에게 큰 기대가 있으시지만 당장 여러분들의 오늘의 기준에 있어서는 1학기 진도 잘 마치길 바라시고 2학기 진도 잘 마치길 바라시지 이런 걸 해내길 바라지 않으세요. 그렇죠? 그냥 그 하나님의 시선으로 보시란 말이에요. 그럼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수준에 맞게 이건 너무 잘했고 이건 좀 안타깝고 왜 네가 할 수 있었던 거니까. 할 수 있었던 거니까. 여러분 책망과 칭찬은요 다 할 수 있었던 거에 범주해서 오는 거란 말이에요. 못하는 걸 갖고 뭐라고 하지 않으세요. 그렇죠? 오히려 여러분들을 평가할 때 못하는 걸 갖고 뭐라고 하지? 하, 목사님 제가 이걸 못했어요. 야, 네가 그걸 어떻게 해? 네가 지금 그걸 어떻게 해?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도대체? 또 그거 못해? 하나님 그거 요구하지 않으세요. 할 수 있었는데 안 한 걸 갖고 뭐라고 하시지?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한번 보세요. 하나님께 두 가지 기준을 우리가 한테 말씀하십니다. 하나는 의로움의 기준. 그렇죠? 너 뭘 위하냐? 그 위하는 거 봐서 얼마나 견디니? 너 나를 향해서 어떤 마음이니? 너 다른 사람들을 향해서 어떤 마음이니? 이 네 가지가 하나님께 우리를 평가하시는 보편적으로 객관적인 기준이에요. 각 사람마다 적용하시는 기준이 그때그때마다 차등이 있고 차이가 있고 또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 뭔가 하나님께 말씀하신 걸 귀 기울이셔야 되지만 보편적으로 네 가지 정답은 이거예요. 하나님의 기준은 너 뭘 위하니? 너 누구보다 열심히 산 거 내가 알아. 근데 그거 너 위한 거잖아. 너 잘 먹고 잘 살고 싶어서. 행복하고 따뜻하게 살고 싶어서. 그게 틀린 건 아닌데 꼭 과하다. 네가 나한테 진심이 있는 건 알겠어. 이건 내가 자주 듣는 소리. 네가 나한테 진심이 있는 건 알겠는데 좀 견뎌봐. 좀 견뎌봐. 여러분 제 단점이에요. 저는 케이스 바이 케이스가 너무 많아서 잘 안 견뎌요. 아까 사우나에서 나가는 게 내 얘기야. 여기서 무릎 꿇고 기도하다가 아, 좀 참고 한 시간 채우면 좋잖아. 근데 잘 되는 날은 그렇게 하는데 안 되는 날은 아, 안 되는 날은 좀 견뎌야 되거든. 근데 아, 오늘 날이 아닌가 보다. 아, 추워. 아, 추워. 나가. 아, 그러지. 겨울이라 아, 뭐 이렇게 아, 여기 히터 틀기도 좀 부담스럽고 아, 빨리 나 따뜻해지도 않고 아, 못하겠다. 씨. 잘 안 견뎌요. 그런 거 하나님이 여러분들한테 주신 마음이고 여러분들 위한 진심이 있는데 좀 견뎌봐. 좀 하다가 이래서 못한다 저래서 이랬다 못한지 말고 그거 좀 후회했으면 좋겠어. 너 왜 나를 향한 마음이 네가 나를 향해서 이런 마음 진심 있는 거 나 너무 좋다 칭찬하실 수도 있고 너 나 되게 사랑했었는데 하나님 되게 사랑했었는데 너 요즘 열심히 사는 건 알겠는데 그 마음 어디 갔니라고 하실 수도 있고 너 나를 향해서 참 잘하는데 너 전에 주변 사람한테 참 따뜻한 사람이었는데 너 주변 사람한테 참 좋은 사람이었는데 너 요즘에 주변 사람 안 보이는 것 같더라. 너 너만 보더라 요즘에. 그런 걸 수도 있고. 크게는 네 가지 기준으로 여러분들을 보세요. 그리고 보람을 느끼시고 후회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좀 더 나은 사람, 좀 더 나은 한 해 를 만들어 가려고 하세요. 의뢰한데 필요한 것은 그것입니다. 마무리합시다. 잘한 것과 잘못 못한 것을 돌아보시고 후회하시고 보람을 느끼시고 판단의 기준은 하나님으로 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 시간을 가지셔야 되는데 꼭 가지셨으면 좋겠어요. 꼭 이 설교를 듣고 아 그렇구나 라는 건 이 설교는 진짜 의미 없. 어디 조용한 카페에 가셔서 다이어리 펼쳐놓으시고 아니면 노트북 펼쳐놓으시고 적어보셔야죠. 올 한 해 무슨 일이 있었는지 한번 펼쳐보셔야죠. 아니 그렇게 안 됐으 뭐 그렇게까지 내 성격이 아니에요라고 하시면 기도하실 때 개인 기도하실 때 좀 길게 잡으시고 간구 먼저 말고 묵상 먼저. 하나님 제가 올 한 해가 어땠습니까? 하나님께 듣고 싶습니다. 제 올 한 해에 대해서 하나님께 말씀해 주시옵소서. 듣고 싶습니다. 이렇게 하시면서 그런 시간을 꼭 가지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맨 마지막에 적으실 거면 수고했다고 적으시고 맨 마지막에 하나님 지금 나에게 분명히 수고했다고 말씀하신 금성에 귀 기울이시고 그리고 내가 나에게도 수고했다고 얘기하시고 오늘 한 해 수고하셨습니다. 여러분들이 잘못한 게 있었겠지만 잘못하려고 잘못한 것도 아니고 잘못한 거의 상당 부분은
여러분들이 그만한 역량이 없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 그거 그렇게 뭐라고 하지 않으세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책망하실 때 잘해보자고 하는 얘기지 심판하시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은요, 잘해야 되는 걸 잘못하고 왔어도 수고했다고 하세요. 수고했다야. 그리고 여러분들이 잘 해내는 것에 대해서 수고했다고 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좋은 지도자예요. 좋은 아버지예요. 애가 막 나름대로 이렇게 해보려고 했는데 정말 숙제를 그지같이 해왔어요. 근데 애가 해보려고 한 건 알아. 그럼 아버지가 걔한테 진심으로 야, 너 진짜 수고했다. 아, 수고했어. 수고했어. 이제 좀 쉬어. 수고했어. 잘잘못은 나중 문제. 수고했어. 그치? 수고했잖아요. 그렇게 해요. 내가 심지어는 잘못된 선택을 해도 해서 하루 종일 잘못된 선택을 해서 그것 때문에 내 잘못된 성격으로 내가 막 정신없고 고생하고 막 짜증나고 힘들고 그러고 돌아와도 부모는 수고했어. 수고했어. 그래도 나름 잘했어. 네가 거기서. 잘했어. 이렇게 얘기하는 부모예요. 잘한 거에 대해서는 잘못한 게 아홉 가지라고 해도 잘한 거에 대해서는 이렇게 막 수고했어. 여러분 되게 많은 한국인들 마음 가운데 특별히 한국 기독교인들 마음 가운데 엄격한 자기평가가 있습니다. 또 돌아보는 걸 왜 싫어하는 줄 알아요? 내가 나를 너무 엄격하게 평가하고 있어서. 그래서 내가 사실 되게 잘못하고 있다고 자꾸 생각하니까. 아니 여러분 그 얘기를 하자는 게 아니에요. 내가 후회를 하건 뭐 보람을 느끼건 그걸 하자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그 엄격한 자기평가를 내려놓으시고 내가 올 한 해 되게 수고했다 라고 스스로에게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왕 수고하는 거 네, 좀 더 잘해야지 하고 마음먹는 계기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한번 여러분은 한 해를 들여다보시고 마음을 들여다보시면서 여러분 내가 내 인생을 어떻게 판단하고 있습니까? 내가 내 인생을 돌아보라고 하면 확 기준으로 세워지는 게 혹시 뭔가요? 그게 내 욕심은 아닌가요? 욕심만큼 못해서 내가 잘못 살고 있다고 느껴지진 않나요? 아 여러분 그건 별로 좋은 거 아닌 것 같아요. 그렇게 욕심껏 살지 않으셔도 돼요. 그렇게 욕심껏 살지 않았다고 잘못하신 거 아니에요. 정말 잘하셨어요. 욕심의 제일 안 좋은 건요. 계속 자기를 책망하게 된다는 거예요. 욕심이. 욕심으로 비교하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다시 한번 돌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먼저 기도하시길 하나님 내가 내 욕심 이 세상의 기준으로 내가 나를 바라봤던 것을 멈추게 하시고 하나님의 시선으로 나를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의 시선으로 본다면 분명히 다 잘못했다고 얘기하지 않으세요. 분명히 하나님께 이 부분을 칭찬하고 계실 터인데 내가 그래도 하나님을 위하는 진심이 있는 거 그래도 내가 견뎌낸 거 내가 그래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 내가 사람을 사랑하는 거 하나님 내가 여기 칭찬받게 하시고 내가 또 잘못한 것들은 책망받게 하시고 여기 하나님 앞에서 다시 한번 좀 더 나아진 결정이 있는 이 시간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 들으신 말씀 생각하시는 먼저 같이 기도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 자를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저 자를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저 자를 도와주셔서 아버지 저들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기준들이 새겨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자꾸 세상적인 것으로 나를 평가하지 않게 하시고 아버지 자꾸 상황적인 것으로 나를 평가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주님의 은혜로 저를 평가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성령으로 너를 평가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은혜로 저를 평가하게 하시고 주의 성령으로 저를 평가하게 하소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저희들을 바라볼 수 있도록 은혜의 마음으로 저희들을 바라볼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함께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함께하여 주옵소서. 그걸 붙잡으셔요. 저를 바라볼 수 있도록 저를 내가 인생에 너무 큰 실수를 했다고 생각하시면요 여러분 그 늪에서 절대 빠져나올 수가 없어요.
인생 앞으로 못 간다고 생각하십니다. 여러분 그거 틀렸어요. 여러분 인생에 그런 큰 실수한 적 없으십니다. 왜요? 그건 인간의 손에 달려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손 인생을 붙잡고 계십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어떤 실수를 해도 거기서부터 다시 시작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신뢰하시면서 우리 기도합시다. 하나님, 하나님께서 저를 책망하시는 것이 아니라 따뜻한 눈으로 바라보고 계실 터인데 내가 그 시선을 느끼면서 하나님 간구합니다. 하나님 내가 무엇이 변화되길 바라십니까? 내가 올 한 해 무엇을 놓고 가야겠습니까? 하나님 내 인생을 반복적으로 문제를 일으키는 이 나를 망치는 습관에서 내가 벗어나길 기도합니다. 하나님. 난 이래. 난 원래 이래. 아니 원래 없어요. 바뀔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 작은 결단의 기도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이분에서 벗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분에서 자유로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당장 이 기도로부터 자유로워질 수는 없지만 내년 한해 내가 이것을 점점 더 내려놓게 하시고 내년 이 시간엔 내게 이게 없어졌다는 걸 내가 보게 하여 달라고 여러분들이 후회했던 것으로부터 걸어나오기를 간구하시면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들이 변하기를 소원합니다. 아버지 이들이 변화되기를 소원합니다. 이들이 놓고 가기를 소원합니다. 이들이 놓고 가기를 소원합니다. 주님 이들이 놓고 가기를 소원합니다. 아버지 이들이 놓고 가기를 기대합니다. 아버지 내려놓기를 기대합니다. 걸어나오기를 기대합니다. 아버지 자책하지 않게 하시고 비하하지 않게 하시고 그저 변화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이들의 문제에 내가 빠져있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내 실수에 빠져있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내 과거에 빠져있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내 잘못에 빠져있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주여 저희가 여기서 일어나게 하시고 내가 거기서부터 앞으로 걸어나갈 수 있도록 주 한 사람 한 사람 가운데 함께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말씀하시기를 소원합니다. 주여 말씀하시기를 기대합니다. 하나님 은혜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주여 은혜 주시기를 기대합니다. 주님께 말씀하시기 은혜 주셔서 거기서부터 이들을 걸어나갈 수 있도록 아버지 거기서부터 우리들 걸어나갈 수 있도록 우리가 앞으로 걸어갈 수 있도록 저자를 도와주옵소서. 주님 저자를 도우시겠나 여주옵소서. 하나님 저자를 돌보시겠나 여주옵소서. 하나님 저자를 돌보시겠나 하시겠나 여주옵소서. 주님 저자를 돌보시겠나 여주옵소서. 아버지 주님 저자를 돌보시겠나 여주옵소서. 주님 저자를 돌보시겠나 여주옵소서. 아버지 저자를 도우시겠나 여주옵소서. 아버지 저자를 돌보시겠나 하소서. 아버지 저자를 돌보시겠다 해서 아버지 저자를 돌보시겠다 해서 저 여기서부터 제가 벗어날 수 있도록 아버지 축복하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기도하실 때 여러분 꼭 하나님으로부터 수고했다라는 이 말씀을 들으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분명히 그렇게 얘기하십니다. 지금 여러분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올 한 해도 수고했다. 여러분들 자신도 여러분들에게 수고했다고 꼭 얘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매일매일 아침에 일어나서 직장 가신 것만으로도 올해 수고 많이 하셨어요. 진짜 내가 나를 먹여 살리고 내 가족을 먹여 살리고 내 생계를 책임지고 아침에 그 몸을 일으키고 그 책상에 앉아 있으신 것만으로도 수고 많이 하셨어요. 올 한해 직장 뭐 그만두고 옮기시는 분 계십니까?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어요. 여러분들이 알잖아요. 수고 많이 했어요. 아직도 교회 나고 계시죠? 여러분 신앙을 지키고 계시죠? 그것만으로 하나님 여러분 충분히 칭찬하세요. 수고하셨어요. 진짜 주변 사람한테 마음 쓰고 계시잖아요. 여러분 지금도 수고하셨어요. 진짜 여러분들이 주변 사람한테 마음 쓴 거 올 한 해 동안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삶을 담당한 거 신앙 지키고 예배 자리에 앉아있는 거 그것만으로 여러분 너무 잘하셨어요. 그래서 내가 인정해야 됩니다. 수고했다고 칭찬해야 됩니다. 내가 나를 칭찬하면서 하나님께 그렇게 말씀하는 게 귀 기울이시면서 하나님 날 수고했다고 하신 그 말씀 내가 듣기를 소원합니다. 지금 제가 또 저를 인정하고 칭찬합니다. 내가 이 격려받고 또한 달려나가기를 소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기도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주여 수고한 자들 가운데 수고한 자들 가운데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한 주 한 주 교회 나오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지금 아버지 무거운 몸을 일깨우고 먼 길에서 여기서 달려나왔습니다. 이들의 수고를 주님께서 아십니다. 아버지 예배 가기 싫을 때도 있고 내 삶이 정신없을 때도 있지만 이들이 정말 진심을 지키며 이 예배 자리를 찾아 나왔습니다. 마음을 지켜냈습니다. 하나님 이들의 수고를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들이 일했습니다. 아버지 이들이 일했습니다. 한국에서 일하는 거 쉽지 않은 거 너무너무 하나님께 이미 잘 알고 계십니다. 이들이 일했습니다. 아침 일찍 일어나 먼 거리를 달려가 이들이 일했습니다. 마음의 고단함을 견디고 육신의 고단함을 견디고 일했습니다. 이들의 수고를 주님께서 아십니다. 주님께서 이들을 수고했다 하십니다.
하나님 이들이 격려받게 하여 주옵소서. 이들이 격려받게 하여 주옵소서. 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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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시는 말씀을 듣게 하여 주옵소서. 이들이 돌봤습니다. 지금 이 바쁜 와중에 사람들을 돌봤습니다. 마음을 썼습니다. 아버지 시간을 썼습니다. 아버지 이들을 칭찬하여 주옵소서. 수고했다. 이들의 수고를 주님께서 알아봐 주시옵소서. 이들이 그래도 위로받고 격려받으면 하나님께서 힘을 얻을 수 있도록 아버지 저를 돌보시기를 소원합니다. 주님 저를 돌보시기를. 아버지 저를 돌봐주옵소서. 아버지 저를 돌봐주옵소서. 아버지 은혜로 저희 가운데 함께서 저를 돌봐주옵소서. 주님 저를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수고하며 하늘을 달려온 한 사람 한 사람 주님의 자녀 가운데 주님께서 격려해 주시는 음성을 이들이 듣기를 소원합니다. 목사의 음성으로가 아니라 내 자신의 말로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들 마음 가운데 말씀해 주시길 바랍니다. 매주 교회를 나오는 것도 참 쉽지 않았고 매번 먼 길을 그래도 하나님 생각하면 달려나온 이 52주의 수고를 주님께서 칭찬하여 주옵소서. 매일 아침에 일어나는 게 쉽지 않았고 그래도 몸을 일으켜 365일 직장에 달려나갔던 이들의 수고를 주님께 칭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그렇게 마음이 메마를 수 있는 상황에서도 여전히 하나님을 사랑하고 여전히 기도하고 여전히 말씀 보고 여전히 사람들을 사랑하며 가족을 돌보고 교우를 돌보고 내 친구를 지체를 돌봤던 또 교회에서 어린 아이들을 돌봐주었던 많은 이들의 수고를 주님께서 기억하시고 칭찬하여 주옵소서. 이들이 주님의 그 격려를 받고 다시 한번 새 힘을 얻기를 소원합니다. 그 격려 가운데 다시 한번 결심하고 하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하여 다시 한번 달려나갈 힘을 얻기를 소원합니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격려하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또 책망하심이 목적이 아니라 우리를 나아지게 하심이 목적인 줄 아는 그 책망을 우리가 듣기를 소원합니다. 올 한해 내가 잘못한 것이 있다면 내가 후회하게 하시고 거기서부터 벗어나길 바랍니다. 주님 하나님 그것이 무엇보다 나에게 해롭기 때문에 내가 거기서부터 벗어나길 바랍니다. 내가 후회하는 것이 벗어나려 하는 것입니다. 내가 자책하거나 내가 주저앉거나 내가 자기 연민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내가 거기서 벗어나기로 결정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 도우시기를 신뢰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올 한해 나를 힘들게 했던 그 올무에 대해서 부정적인 평가에 대해서 과거의 잘못에 대해서 우리가 벗어나게 하셔서 2020년에선 거기서 자유해져서 또 다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한 사람 한 사람 가운데 은혜와 자유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수고하고 애써 하늘을 잘 달려온 그리고 이제 과거의 잘못에서 더욱더 벗어나고자 하는 모든 심령 가운데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